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86번째 시간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실 또는 그 생활 방식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 5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7절에서는 그 목양자들의 행실 문제도 이제 함께 언급을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설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양자에 대한 이제 목양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양자로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뭐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이것도 또 성경 기록이고 또 목양자가 뭐 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목양자들이 계시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다른 말씀들처럼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들에 관한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 내에서 감독, 비숍,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장로, 엘더, 장로라고도 부르고 또 목사 또는 목양자, 이제 패스터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준다. 이건 교사의 일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다스린다. 이건 이제 목양의 일인데 사실 목양자는 교사를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이 선물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이제 목사와 교사로 주신다. 이제 3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이후로는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이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 또는 목양자들 곧 선생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목양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들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성도 이 목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그러니까는 교사이면서 또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목양자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목양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양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줘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처세술이나 돈 버는 얘기나 또는 자기 개똥 철학을 성도들에게 일러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목양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올바른 목양자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할 때에도 이 부분을 봤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 내용 중에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부류가 신약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구성원들 전체입니다. 성도들, 세인츠,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 비숍들이 있고 디컨스, 집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독이라고 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목양자 또는 장로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외에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부제, 부부제 또는 장로교 같은 데서 권사 뭐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권찰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교회에 직분으로 주신 것은 오직 두 개,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피라미드 체제, 계급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피라미드를 축소해서 작은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골라당 체제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체제의 핵심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약교회 내에도 그 제사장에 해당하는 계급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평신도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신약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 율법하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율법하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없었고 레위 지파의 특정한 계열을 따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세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모든 믿는 자에게로 확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의 축도권, 목사만의 말씀 선포권, 목사만의 의례 집례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혼합한 이상한 종교 시스템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반복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이런 어떤 그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톨릭적 개념 또는 개신교적 개념 하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목양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깔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양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몸의 한 지체들이고 그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한 것이 조금 분명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한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양자들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이제 지칭한다면 그 목양자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그 해석할 때에 이때에 이 사역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역을 이미 다 마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할 때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그게 이제 who have spoken 이래서 이제 그 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다. 이미 이제 살다가 이제 죽은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미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 사역자들이나 또는 현재 사역자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으면 편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목양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도 또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는 have the rule over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600년대 영어 의미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 위에서 막 군림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이끈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앞에서 이끈다,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다스린다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 요게 이제 그, 이 다스린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의 목양적 지도다, 이제 이렇게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목양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이끄는 것일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특별히 목양자인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성도들로서 목양자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잘 이끌고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데도 그 기준이 되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동일한 목양자와 함께 교회를 이루라는 보장이 없고 사업이 됐든 이사가 됐든 또 결혼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교회 모임을 좀 이제 찾아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그 목양자를 이렇게 이제 선별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목양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이끄는 그 좋은 목양자는 어떤 목양자냐? 어깨에 힘주고 강력한 카리스마 뽐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지 않고 양떼에게 본이 되는 목양자, 이게 이제 좋은 목양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주고 강력한 카리스마 뿜뿜뿜 뿜어내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목양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군림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목양자로서 성도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목양자라면 말씀을 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선포하면서 또한 오래 참는 가운데 교리로 책망할 수도 있고 꾸짖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3장에 17절로 이제 와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잘 이끄는 그러한 목양자는 어떤 목양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보고해야 하는 자인 것처럼 그 성도의 혼을 위해 깨어있는 것이 그게 이제 성도들을 잘 이끄는 것,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이게 이제 목양자들 자신과 그런 뜻이죠. 목양자들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때 양떼는 이제 성도들을 의미하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목양자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이끄는, 다스리는 그러한 목양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먹이고 이리들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보니까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사도바울 자신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강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까지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몇 구절만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양자는 학원의 일타 강사처럼 교리만 잘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 또 유모의 심정, 또 자신의 혼과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잘 다스리는 목양자의 상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참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야 이건 정말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그런 어떤 목양자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고 또 제가 제 힘으로 스스로 할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가운데 저도 이런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히브리서 13장 7절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목양자를 향해서, 목양자에 대해서 해야 할일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뭔지가 캐치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목양자에 대해서 해야 할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떠올린다거나 뭐 회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Remember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일 때도 있죠, 성경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할때 그것은 그들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라는 말씀의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이랬습니다.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한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알아라.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억한다는 말에 다 포함되는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오셨을 때이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똑같이 네, 지금 3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때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을 뭐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13장 그대로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 이게 이제 앞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 내에 이제 목양자들에 해당하겠지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이 문안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읽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보니까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그들을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그 의미로서 기억하다는 단어를 이제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목양자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의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를 이제 다 포함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consider,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살펴보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봐라. 그것도 깊이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봐라. 그러니까 consider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한번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게 이제 깊이 살펴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양자들의 삶의 전 과정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아, 이 말씀은 이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주님께 이제 간 그러한 사역자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양자가, 그 삶의 전 과정을 마치고 어떤 결말을 맺었는가. 이제 이걸 깊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목양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양자, 목사가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 목양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참된 영적 지도자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성도들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살펴보는 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살펴보는 거예요. 목양자들에 대해서. 자, 세 번째는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양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의 세 번째는 따르라, follow, 따르라는 것입니다. 뭘 따르냐?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양자의 인간적인 실패, 그걸 따를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 목양자의 연약한 어떤 넘어진 부분, 실패한 부분, 그걸 따를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그 목양자의 인간적인 성공을 따르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그 목양자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양자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 그걸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로워, 따르는 자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좀 했었죠. 그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그때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이 이제 그이 다른 성경 구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그 부분을 성도들도 따라라.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맹종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은 다 그걸 종용하고 사람들을 그루밍합니다. 요즘 말로.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오늘 본문에서만 볼 때에는 성도들이 목양자들을 향해서 해야 될일세 가지가 기억하고 살펴보고 이제 따르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17절, 13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까 앞에서도 읽었지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양자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일 중에 요게 이제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ey하고 Submit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목양자의 인도에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목양자의 영적 권위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ubmit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 사사기에 두번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 보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 옛날 성경에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제 행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고 또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어떤 그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가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이제 복종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부활한 몸이 아니고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정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여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순종과 복종이 너무 저절로 잘 된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목양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목양자들이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몇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목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인도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목양자가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십시다. 쉽게 얘기해서 천하대장군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쪽에 갖다 놓고 지하 여장군을 한쪽에 갖다 놓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단 절하고 시작하십시다. 뭐 이러면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건가요? 목양자가 얘기했으니까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아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기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또주내 하나님께서 네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네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해서 그 대언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 대언자를 따라가는 거지, 그거에 반하는 어떤 것을 하자고 하면서, 근데 능력을, 엄청난 능력, 기적이 막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능력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자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다면, 그럼 그 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떤 목양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순종과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면과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죠? 반항하면? 그건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면을 목양자가 했어요. 합당하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따랐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죄를 지은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는 권면과 인도에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순종했다면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절대선은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몫이라고 그랬죠, 아까? 성도들 각자 자기 자신의, 내 몫인 거예요, 내 몫. 누가 이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제 이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너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20년, 30년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 그런 어떤 분별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뭐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뭐가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너희 자신이 분별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다 믿지 말고 또 누군가가 굉장히 그 이렇게 뭐 카리스마 있고 영험하고 뭔가 그 엄청난 일을 뭐를 업적을 많이 쌓았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각자의 몫인 거예요. 성도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17절에서 알 수 있는 목양자를 향한 성도의 어떤 태도에서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라. 여기에 이제 그것이라는 것은 그 문맥상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성도의 혼을 지키는 일,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양자가 성도의 혼을 지키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여기 이제 근거를, 이유를 이제 제시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왜냐하면 그 목양자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사람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참 엄청난 짐을 쥐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양자인 거죠. 그러니까 목양자로서 그 올바른 태도로 목양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양자가 그 성도의 혼을 지키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근심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과 이 신음 가운데 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그 상태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이제 그 목양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힘이 나고 기쁘고 이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상태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탄식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이제 근심 가운데서 이제 그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양자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누가 결정하죠? 그건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양자를 조금 근심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못되게 굴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럼 목양자가 근심 가운데 이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이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목양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13장 17절 그 맨 끝에 보시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라는 거죠? 예, 성도들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양자 손해가 아니라 성도들 손해다. 예, 목양자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의 혼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 그거는 성도들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기 다시 지금 7절 8절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느닷없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왜 나왔지?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나온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8절 말씀이 7절과 9절을 이어주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그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한때 진실하게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대상은 그 사역자 자신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섬겼던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가르치며 자신을 이끌던 그 영적 지도자들을 따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교리들,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신약 교회 내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또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 감독들이 이제 장로라고도 불리고 이제 목사 또는 목양자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목양자들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목양자만이 구약 개념의 제사장들이라는 레위 제사장 지파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양들 중에서 한 양을 뽑아서 다른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목동으로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목양자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다섯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또 물질적 필요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신실한 교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명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현란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살펴볼 책임이 성도 각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 목양자들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인간을 맹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행한 일을 본받고 그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도 목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인도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양자가 성도의 혼을 위해 깨어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과 신음과 탄식 속에서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누구의 손해냐? 성도 자신의 손해가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에 어떤 이 근거, 뿌리가 되는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섬기고 또 전해주었던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목양자도 지나가고 시대도 지나가고 교회 형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의 카리스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변치 않는 주님께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주제가 이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13장 들어갈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이제 소망장,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박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돌봄, 이것도 이제 사랑의 차원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 성도들이 목양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이 이야기도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과 목양자들 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명령과 어떤 조항들, 이런 거를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묶여 있게 되면 그럼 사람이 건조해지고 그것은 이미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실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제가 십리라도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의미, 또는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큰 보상이 따라온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좋으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드린 말씀 중에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좀 마음에 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래.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들은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럼 이미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 관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사실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스스로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양자들은 이 다른 말씀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라, 혼도 기꺼이 나누어줘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이러한 말씀들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맨날 싸우는 집은 어떤 집이죠? 당신 이리 와봐, 성경에 뭐라고 했어,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아내 사랑하라고 하지, 당신 왜 그렇게 안 해? 남편은 또 성경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당신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집안은 뭐죠? 영적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맨날 그야말로 아비규환, 싸움판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서로가 상대방을 제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검으로 누굴 대적해야 되죠? 마귀들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지금 누구 찌르고 있는 겁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푹푹 찌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죠? 이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서의 반역 행위입니다. 아군을 사살하는 거잖아요. 그 칼로 지금 아군을 지금 난도질하고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푹푹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군대 내에서 반역 행위예요. 그건 전투 중에는 그거는 직결 심판 받아서 사형시켜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실수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목양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 내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그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들,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권리로 주장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